야고보서 1장 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일부터 우리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또 1절 말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한 번 더 1절 말씀의 뒷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첫 부분에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이신 야고보께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 안에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왜? 이 야고보가 어떠한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아우였고요.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 마리아만 같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고 야고보는 요셉의 씨 가운데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같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아우라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죠.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 지방에서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을 늘 조롱하고 모욕하던 자였고요. 심하게는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You are crazy.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단의 종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며 야 그렇게 하려면 성공하려면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하는 걸 드러내라. 마치 사단처럼 시험하기까지 한 자였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같은 집 안에도 육체적인 가정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고 사단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사단의 백성이었던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가족들까지도 구원하셔서 천국 가족이 되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원수가 천국 가족이 되는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세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또한 야고보를 찾아와 만나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그냥 와서 만나주셨다는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주님이 야고보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야고보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서 그 야고보도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건, 천국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야고보가 이후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고 섬기게 돼요. 옛날에 도마도 그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야고보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변화이지 않나요? 새로운 창조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가 열두 사도 중에 속한 자는 아니었어요. 사도들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마침 목사 같은 자, 장로 같은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목자와 같은 역할로 돌아보고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가 흩어질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이나 그런 선교사역을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을 감독하고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그 야고보께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증거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의 관점, 육체적 관계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제는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증거하시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생각나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고 세상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것으로 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았음을 깨닫게 되며 육체대로 보지 아니한다. 야고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고보도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봤죠. 자기의 형.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육체대로 세상적으로만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새롭고 영원한 참현실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죠. 형제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바라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실제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게 하는 것. 우리 아이덴티티부터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신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증거하세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열두 지파하면 우리가 뭘 떠오르게 되냐 하면 구약에 그 야곱의 아들들, 열두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구약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 구약의 열두 지파들이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이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천국에 속한 열두 지파. 천국에 속한 택한 백성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보내실 때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잠시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복된 우리 성도들을 가르켜 흩어진 열두 지파. 두 면이 다 있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열두 지파로 천국으로 잠시 그 현실이 이 땅에서는 흩어진 자들로 증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야고보께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볼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무엇부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느냐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있나요? 우리 자신과 내 형제들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고 있진 않나요? 형제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누구네 집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이 세상의 아이덴티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서로 그렇게 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눈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아니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기 가족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관점으로 발견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오는 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나눠지지 않을 때는 그 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교제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돌이키고 회복되어 살아가고 이 믿음을 늘 확인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지금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드렸듯이 가장 시작점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줬는지, 정말 예수님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셨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받아주시는지, 내가 속한 것이 이 세상과 사단의 손에서 나를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아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도 이 야고보처럼 우리 자신을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거하게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잠시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다 천국 본향의 일을 복된 자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천국의 가족된 교제를 나누라고 어디를 주셨어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이 모든 걸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천국 가족으로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부터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맺어주신 우리 육체의 가족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족이 되어 가정에서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남편, 그냥 내 아내, 그냥 내 자식, 그냥 내 부모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낮아져 섬기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저 육체적인 가정으로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 생각나세요?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좋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우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야고보도 속해 있었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 육체의 가족들을 무시하고 배척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육체의 가족들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천국 가족들만을.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구원하여 부르시는 천국 백성들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참 가족이고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육체적 가족까지도 천국 가족까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죠. 자기의 육체적 가족을 그저 배척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까지도 그렇게 천국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돌이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천국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이것을 위함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육체적 가족들까지도 천국 가족이 되게 하려는 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바뀌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육체적 가족이지만 천국 가족이 되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져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교인들, 성도들 중에 속하게 되고 그 중에 야고보도 속해 있고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목자와 장로가 되어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결국에 야고보도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주후 60년경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체 가족까지도 천국 가족이 되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세례받게 하시고 언약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의 가족들도 다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적 가족들이 천국 가족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그 우리의 육체적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천국 가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교제를 나누며 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육체의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로 다 불러주셨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것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서 가정에서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천국 가족으로 자라가는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교제,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교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제. 때로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믿음을 가진 천국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하시고 더욱 한 몸을 이루며 한 가족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하지 않나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힘써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야고보는 다른 여러 믿음으로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겠는데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호칭으로 부르시는 이유를 당시 야고보가 함께 했던 초대교회의 삶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 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시작부터 함께 했던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 중에 속해 있었죠. 우리 봤죠. 이후에도 사도를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선출하는 것에도 참여했죠. 그죠? 그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실 때에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 중에 속해 있었죠. 당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3천명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 교회에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을 때에도,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의 구제사역으로 인한 다툼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을 때에도, 이로 인해 일곱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도, 그 후에 교회가 큰 환란과 박해로 흩어질 때에도 야고보가 이 모든 것에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고난으로 가는 길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가고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사역이 이루어져 갈 때에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기둥처럼 야고보께서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교회가 흩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환란과 박해 속에서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흩어진 열두 지파라 부르시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 흩어짐이 왜 축복이었느냐? 예수님의 복된 명령을 따라 흩어지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복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일이 흩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열두 지파가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고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에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구약적으로 하면은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이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가장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흩어짐의 심판이 최초로 보이는 곳은 어디였죠? 네. 뭐 가장 먼저 가면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동편으로 흩어져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온 세상 죄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뭐였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세요. 이때의 흩어짐은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흩어짐의 현실이 보여지죠? 흩어짐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심판하시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된 곳에서 귀환하게 하시죠. 그때에도 귀환하지 않고 열방 중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당시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로 부르실 때에 그것을 옛언약으로만 보면 구약적인 현실로만 보면 저주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언약으로 오면 신약으로 오면 축복의 현실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같은 흩어짐이 구약과 신약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언약 저주와 심판을 자신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흩어져 가야 하는 곳 어딜까요? 우리 흩어져서 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잖아요. 그저 바벨론 땅도 아니고 에덴 동편도 아니라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흩어져 가야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대신 가주시고 낮아지시고 흩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 다시는 저주와 심판으로의 흩어짐이 없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아니라 천국의 열두 지파로 살아가게 하세요. 천국의 열두 지파는 다시는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심판으로의 완전히 불러 모으십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천국에 속한 열두 지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언약의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가리켜서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런데 천국으로 모으신 천국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모아져 있는데 이 땅에서는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주와 심판으로의 흩어짐은 없어요.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 살아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현실이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진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천국의 현실이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 야고보는 당시 지극히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들의 여러분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현실이며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흩어진 곳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 있는 천국의 현실이 임해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육체적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참 현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야고보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 복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 전서에 가도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거기서는 흩어진 나그네의 보이지 않는 현실을 풀어주세요. 그 뒤에 야고보서 뒤가 베드로서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1장 1절에서 2절. 1 Peter chapter 1 verse 1 and 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2절에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어떤 자들이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 미리 자녀 삼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신 자들,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시어 천국에 속하게 하신 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이 복된 현실 속에서 잠시 이 땅에서 흩어져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속한 천국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곧 집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흩어진 열두지파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영원한 쉼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천국의 열두 지파 되신 복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더욱 믿음의 교제에 힘쓰시고 믿음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흩어진 열두지파의 대표로서 먼저 우리가 갈 길을 가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사셨죠. 천국 보좌를 떠나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사시며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천국 복음 전하시고 우리 구원 이루시고 천국 본향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알려주시는 모든 참 믿음의 삶들, 그 이후에 알려주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 다 누구 삶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땅에서 참 흩어진 나그네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열망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알고 증거하려는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시 흩어진 열두 지파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얼마 기간이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더욱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 또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삶을 또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오직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진리 복음 말씀으로 더욱 우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알아가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된 것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또 예수님 삶에서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